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벌써 사순 5주일입니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는 시기입니다. 여기 함께 계신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기쁨에 부활의 축복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청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라자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이란 이처럼 무덤에서 빠져나오는 것, 죽음을 벗어나는 것, 바로 이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한 분 하느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권능을 지니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얻으려 하고 이 세상에서 육신을 지니고 천년만년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삶, 바로 그것이 참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마치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혹시 그런 말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사이비 신앙에 젖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난 것, 그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삶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순식이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독서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원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가능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시기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청하는 시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 영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셔요.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으로서의 자신의 그런 품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육화하신 분이셔요.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을 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자신이 하느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이비 교주가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요.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것, 하느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당신처럼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교만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봉사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의 겸손은 홀로 사이비 교주처럼 독선적이고 자기만을 섬기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시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셔요. 삼위로서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옳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신만이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 필요가 없고 자신만 주장하는 이들, 그들이 사이비 교주이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교만한 이들이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독선적이고 그런 마음을 지닌 이들이 독재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머리를 누일 곳조차 없다 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33년의 작은 생애 동안 그 언제 풍요와 안락을 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참으로 가난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자들의 편이셨어요.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과 함께 그들이 잘 되도록 함께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무력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핵에 의존하지 않으셔요. 이 세상의 군대에 의존하지 않으셔요. 하느님의 참된 사랑은 그런 권력이나 무력, 핵이나 군대로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당신의 가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셔요. 우리에게 참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 하느님의 가난만이 우리를 참되게 구원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이 가난이 아니라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강자에 의지하고 그 권력에 빌붙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강자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약자는 강자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약자의 편이 되어주셨고 약자와 함께 그들이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부활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주실 수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무기도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난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화의 길이에요. 서로 힘이 세다고 계속 우겨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갈라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잠시 내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상대를 누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평화의 길이 바로 이 가난의 길임을, 참된 삶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가난한 분이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에 의해 로마를 반역한 이들을 향한 사형 수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 바리사의 원로 수석사제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진리를 어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그 상황에서 참되게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앞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진리뿐이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을 짊어지는 뜻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넘어서서 죽음마저도 넘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진리이신 하느님을 따르는 바로 그 길이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 아주 짧은 삶을 사셨어요.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가난한 구유에 탄생하시고 헤로대의 협박을 피해서 이집트에 피난을 가십니다. 요셉,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이어서 헤로대의 그 잘못을 비판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공생활 초기부터 그 율법학자, 바리사의 원로도 수석사제들에 의해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진리, 올바른 하느님을 따르는 그 진리의 삶임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삶을 오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는 부활케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저 역시 사제로서 다른 누가 아니라 세상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하느님의 사제일 따름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선포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구원과 축복이 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제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의 신앙에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진리의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참된 사랑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미사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빵과 포도주로 내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도록 원수마저 사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갈라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평화의 삶을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치유를 하고 참으로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미사는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참되게 부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고 진정한 평화를 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고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히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도록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한 분 한 분 형제 자매님의 삶 속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겸손과 나눔으로, 참된 봉사로 참되게 살아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과 권능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느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시기를 지내고 부활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그 권능과 기쁨과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부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삶 안에 모실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